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주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뚫을 수 없었던 장벽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응답하심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슈리안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심플하고 경건하게 살고 항상 기회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또 이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는 역시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숨쉬듯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항상 기도하고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이 끊임없이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행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이 모두에 걸려 있으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그냥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영혼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PC의 대화창과도 같습니다. 늘 켜놓는 거죠. 전화가 여러분 걸려올 때만 전원 켜지 않잖아요. 언제 알아서 켜겠어요. 그냥 항상 전화를 켜두면 전화가 올 때 이렇게 탁 되는 것처럼 기도도 내 영혼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자전거 타면서도 기도하고 또 사람과 대화할 때도 굉장히 얘기가 안 풀릴 때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1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물론 그 우리말로 이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악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게 시작을 해도 기도하고 나면 승리를 확신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든 몸으로 나오셨다 할지라도 기도 끝내고 일어날 때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승리와 담대함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파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2절부터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악한 사람을 가르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필 이런 좋은 재판장도 있는데 하필 이런 못된 재판관을 비유로 드신 까닭은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어떤 정의를,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재판관이 강자의 한쪽 스펙트럼이라면 과부는 완전히 을이죠. 완전히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약한 존재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과부들을 배려하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자주 찾아온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판관이 좀 성실히 의무 수행을 해서 자기 힘든 거를 조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이 한국말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살벌한데 가서 뭐 원수를 죽여달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이 과부가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부당하게 막 압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나를 좀 변호해 주소서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 불의의 재판관은 이 과부의 요청에 얼마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적인 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줄지 따지거든요. 이 재판관은 이렇게 자기한테 돈이 될 수 있는 VIP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물질적인 페이를 해줄 수 없는 이런 가난한 과부를 도와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도 나오듯이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은 이 과부의 끈질김 때문입니다. 이 과부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 과부의 의견이 합리적이어서도 아니라 안 들어주면 자기한테 끝없이 와서 매달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살아 있었을 때는 이분의 특기가 그 어떤 큰 그 빈민 구제를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신대요. 한 번은 뉴욕에 빈민 구제센터를 세웠는데 그 건물에 장애우와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뭐 10만 불 이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신 그 옆 건물 그 사업가가 있어가지고 가서 그 안타까운 장애우들과 빈민 노인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이 엘리베이터 놓는 문제를 얘기했더니 아, 이 사업가가 아, 테레사 수녀님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저도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냥 어렵겠습니다. 그냥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건성으로.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오케이, let's pray. 그래갖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1, 2분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 한 30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업하시는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자금 사정이 좋게 해 주시고 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이 우리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 한참 30분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뜨고 다시 물어봤어요. Has the Lord moved your heart?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사업가가 아유 저 마음은 있지만 정말 상황이 어렵다고 그랬더니 Let us pray again.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죠.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30분이 아니라 한 4, 50분을 가는 거죠. 이걸 한 세 번 하고 나니까 이 사업가가 이 테레사 수녀 내쫓을 수도 없고 막 하고 마지막에 오케이 오케이 I'll pay for the elevator. 내가 이제 그 돈을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 재판관이 말하는 것이. 그리고 6절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되 불의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끈질긴 간청을 그 포기하지 않는 집념 때문에 들어주기로 했다면 선하신 아버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품에 안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야말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이메일 오면은 나중에 응답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고, 둘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감을 못 잡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그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축복은 그 대학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가 떨어진 대신에 다른 대학에 가서 다른 전공을 하게 됐는데 훗날 알고 보니 그것이 훨씬 나은 선택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80년대 중반에 또는 자기가 원하던 과가 떨어져서 중국어과를 했는데 완전히 그 다음에 항중 수교되고 나서 이 사람 완전 금값이었죠. 자기가 들어갈 때 한참 치열했던 과가 안 돼서 자기는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박사 하기 할 때 나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고 싶었던 미국의 어떤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뉴욕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와서 지난 1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달라는 제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가 제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기도응답은 꼭 마치 눈과 같아요. 눈이 가지에 쌓이면 그 눈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이 한 1cm라도 딱 더 쌓이면 가지가 뚝 부러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은 이미 우리 안에 눈처럼 쌓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데스크에 올라있는 것만으로도 응답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게 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과 지금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세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와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응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리지도 더디지도 않으시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우리 마음의 답답한 그 기도 제목을 뚫어주신다는 건데 여기서 속히라는 말을 한국말로만 보면은 빨리라고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예기치 않는 때 갑작스럽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는 도저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을 뚫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푸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아, 오늘이 응답의 날인가? 저 사람이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 통로인가? 아니면 내가 누구의 기도 응답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굴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소리들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끈질기게 찾아간 과부처럼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패배주의적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지레 판단하고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는 힘없고 백없는 돈 없는 과부고 저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훨씬 불리한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한 줄은 너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하고 그대로 되리라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공식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고 자기가 다 까먹어버려요. 기도하고 느낌표를 찍고 집에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물음표를 찍고 집에 가는 거죠. 기도는 했지만 될까 몰라. 이거 마치 이것저것 돈 빌리러 다니면서 혹시나 싶어서 그냥 해보는 것과 똑같아요. A씨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될까 몰라? B씨가 될까 몰라? 이렇게 생각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드리는 그 수많은 돌다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인 해답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응답이 다 새어버려요. 그러므로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Don't even think about it.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일 부탁하면서 근데 너 할 수 있겠어? 얼마나 속상하는지 몰라. 그럼 딴 데 가서 알아보든가. 왜 나한테 부탁을 말든가. 아니면 부탁을 했으면 믿든가 하면서 너 할 수 있겠어?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감독이 선수 투입하면서 넌 할 수 있어 이래도 막 될까 말까인데 사람이 없어서 너를 투입하는데 할 수 있을까 몰라. 그러면 사람끼리도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하나님이 맥이 빠지는데 무슨 기도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낭망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기나 할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틀어놓게 하려는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똑바른 총신으로 총을 쏴요. 관역을 뚫죠. 구부러진 총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쏴봤자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총신은 바로 믿음입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역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낭망을 극복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낭망하고 실망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